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온 월스트리트의 이승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이에 앞서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 역시 증기적으로 2%까지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경제 지표를 또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anticipate that the neutral federal funds rate will gradually move higher over time. Indeed, in September, most FOMC participants projected that in the long run, the nominal federal funds rate would be near 3.5%, and that the actual federal funds rate would rise to that level fairly slowly. Because the value of the neutral federal funds rate is not directly measurable, it must be estimated based on our imperfect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and the available data. I would stress the considerable uncertainty attends our estimates of its current level and even more to its likely path going forward. That said, we will learn more from observing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period ahead. It is thereby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actual path of monetary policy will depend on how incoming data affect the evolution of the economic outlook.
일단 연준은 내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ADP 민간 고용이 한 달 만에 21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더 높인 셈이 됐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까지 호조를 보이면 이번 달 금리 인상은 100% 진행된다는 확신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7년간의 제로금리 환경에서 벗어나는 셈인데요. 이제는 시기보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옐런 의장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지를 주시해야겠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연준이 금리 인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매우 천천히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UBS 자산운용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확실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적합한 환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보다는 경기 부양 정책을 이어갈 유럽과 일본 투자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25 basis points move is credible. It fits with their overall picture that the U.S. economy is improving. So typically, when you start a Fed rate hike cycle based on stronger economic growth, that's good for the markets. And in our base case, the U.S. equity market does better. But I think what we prefer are those markets where the stimulative powers of the central banks continues at a higher rate. And for us, that's in Europe and that's in Japan.
결국 내년부터는 유럽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선진국 통화정책의 양극화 현상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12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달러화 강세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비앙코 리서치의 진 비앙코 대표는 머니마켓, 회사채 시장, 국채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다가온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n 24 hours, it should be very clear that we have more QE coming out of Europe and we're going to cut rates here. So rat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move in opposite direction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n what's being dubbed as the Great Monetary Divergence. What they're doing by pushing rates negative is they're artificial, so people don't trust the rates that they see. They're afraid that that's a market signal to them. Negative rates means deflation. And then they start to adjust their behavior accordingly.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after 7 years of this experiment, we have no inflation, we have no growth. And maybe if the Fed starts raising rates, they're going to get the opposite effect. However, we don't know what the effect is going to be on financial markets with the central bank of the United States going one way and the central bank of Europe going another way. The effects that that's going to have on money markets, on corporate bonds, on sovereign debt is still a giant unknown.
자, 이번 베이지비 공개가 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일단 국제유가가 4% 넘게 빠졌습니다. 달러와 강세 현상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40를 하회한 채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 미끄러졌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장중에는 한 $45 선까지, $44 수준에서 거래가 되다가 베이지북이 공개된 직후에 이렇게 이 포인트에서 $40를 크게 밑 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유가 약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거의 100%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주 OPEC 총회에서도 감산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인데요. 연말까지 배럴당 $50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티그룹은 국제 유가가 내년 연말이 돼서야 배럴당 $5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란산 원유까지 시장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thing's likely to happen. Venezuela is calling for a 5% across-the-board cut. They say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want to cut, but the problem is the big guy, Saudi Arabia, has decided not to cut, either not for now or not for a very long time, because they're more interested in preserving a market share than losing it to other OPEC countries.
Okay, so basically you're telling me that oil stays under pressure then?
Well, oil should stay under pressure for a while. We think it'll be under even more pressure because of OPEC production in Q1 when Iran is expected to come back in the market. Nobody knows by how much. The government is claiming starting off with 300,000 to 500,000 barrels a day, ramping it up to 1 million barrels a day within a year. I think the market is doubting it, but it's very unsure of what's going to happen until it happens.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짚어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야후 이사회가 핵심 사업인 인터넷 사업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의 퇴임설에 이어진 소식으로 그만큼 야후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사진들이 야후의 핵심 사업 매각과 알리바바를 분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소식에 야후의 주가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장외 거래에서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후의 인터넷 사업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모펀드 투자사들이 눈독을 들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지금 선트러스트 기관은 다양한 미디어 업체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AT&T, 디즈니, 컴캐스트, 뉴스코퍼레이션, 버라이즌, AOL 등이 야후의 인터넷 사업부를 사들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후는 인터넷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최소 60억 달러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We think when Yahoo did not receive its public ruling from the IRS that this would be tax-free, that was a material adverse change. And so the board right now is doing what it should do, prudently looking at all the other options that may be more tax risk averse. And with that, you have a spin of the core, you could have an absolute sale of the core, you could have a sale of the total asset. You could even do what they call a cash-rich, tax-free spin with Alibaba. So there's a bunch of alternatives there, and we think they'll ultimately look to maximize their fiduciary responsibility.
Yeah, so, I mean, to take it a step further, tell me what you think is likely.
Probably most likely and most simple, and we point in our note today, is you can just flat-out sell the core, which we think could generate $6 to $8 billion on that asset, maybe even a little bit more, depending on some of their PP&E that they actually have. And with their cost basis against that, your taxes may only be $1 billion or $2. So much lower than what you would do if you actually had to pay taxes on the Alibaba spin, which could be north of $20 billion.
네, 현재 이 시각 CNBC 헤드라인을 살펴봅니다. 먼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속보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부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사망자 최소 12명으로 파악됐고 지금 확인된 사망자는 3명입니다. 현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까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격범이 한 명에서 세 명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의 CNBC 머스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를 CNBC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위안화가 편입이 됐는데 위안화의 편입 비중이 11%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의 비중과 파운드화의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유로화의 경우에는 6.5%포인트, 파운드화는 3.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한때는 달러화보다 위상이 더 높았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현재 전 세계 외환 비중 4에서 5%에 불과하다며 파운드화의 위상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최근 금값이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들은 금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골드버그라고 한다면 금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을 칭하는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값 약세에도 이 같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겠지만 하나의 통화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값은 올 들어 11%, 지난 2011년 최고점 대비 45%나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금화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에도 이베이에서 금화 판매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금화 판매는 지난해보다 1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말 연휴 동안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CNBC가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후버보드였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당일에만 이베이에서 5천 대가 팔렸고요. 지금 온라인 전자상 거래 시장에서 현재 판매 추이를 파악을 해봤더니 12초당 한 대씩 판매가 될 정도로 올해는 후버보드의 한 해가 됐다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모기지이자 세금 공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2.3%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부동산 업종이 이틀 연속 자금 유입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우그룹, 왕커에이, 폴리부동산 등의 주가가 무려 10% 넘게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하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증권주 역시 모두 반등했습니다. 시틱증권 6% 올랐고 하이텅증권 역시 5.16% 반등했다며 최근 중국 증시는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마카오 도박 조사국에 따르면 마카오 카지노 업계의 지난달 총 매출이 21억 달러, 우리 돈 2조 4,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줄어든 것인데요. 이로써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은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부패 척결 단속을 강화한 여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평사 피치는 올해 마카오 카지노의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소 안정화될 것을 기대했는데요. 이번 평가를 내린 피치 이사 인터뷰 연결합니다.
Yeah, 2016 is going to be less bad news. So we do think it's going to still be a decline in 2016. We think it's going to be somewhere in the mid-single digit decline. But it's going to be We're starting to see stabilization, at least on the mass market, and that's going to hold things up. Also, the new casino projects that are coming online in 2016 will also help things somewhat. But VIP segment, which is still more than 50% of the business, remains soft and will pull down revenues in 2016, we think, in a about mid-single-digit range. I think operators are cognizant of that, and I think they're going to be patient. Their balance sheets will allow them to be patient for the most part. So it's going to take a couple of years for these projects to really ramp up when mass market starts to really pick up and you start to get more visitation. A lot of that will hinge on new infrastructure projects coming online through 2016, 2017.